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오늘은 소연철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수 박사님, 7월의 마지막 주, 여전히 빅 이벤트. 그러다가 이제 첫 단추는 잘 깼다 하더라도 지난주는 이제 구글이 가장 중요했고 이번 주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SK하이닉스일까요?
아니, 저는 미국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미국 빅텍 실적이 중요하죠. 올해 반도체 주가가 이렇게 슈퍼사이클 온 거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작년 투자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리면서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뭐 한 7배, 8배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실적도 중요한데 우리 실적을 결정하는 독립 변수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그 빅테크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채권 시장을 보니까 예전에 입찰률이 거의 뭐 찍었다 하면 5대 1이었는데 요즘에 1.3대 1까지도 좀 내려온 감이 있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 오라클이 그 지금 트리플 B 마이너스까지 빠지면서 사실 오라클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구글이 IPO 이후에 처음으로 네거티브 마이너스 잉여 현금을 기록하면서
네.
사실 저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지만 시장은 굉장히 그 부분조차도 이제 안 좋은데 뭐 이유를 또 찾게 된 거죠. 근데 구글 같은 경우가 지금 에비타 기준으로는 여전히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구글이 갖고 있는 스펙스엑스 지분, 그 다음에 엔트로픽 지분까지 하면은 구글은 크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나온 거 보니까 아, 지금은 약간은 다 좋은 것보다는 약간 조심하자
네. 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연철 박사가 저랑 한 몇 개월 정도 소통하면서 올해 여름을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저한테 계속 주셨잖아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새학기 수요에 대한 치플레이션에 대한 여파도 그렇고
예.
하이퍼스케일러도 그렇고 마냥 어떻게 계속 좋을 수만 있겠느냐. 시청자분도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박사님과 교수님이지만 예전에 또 애널리스트 엄청 활발하게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어떠세요? 지금 테크를 봤을 때.
아, 이게 저도 사실은 원래 강세론자인데 이게 이제 딱 이미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줄 것 같아요. 조사 기간은 올해 연간으로 스마트폰은 한 10%대 중반 정도까지 빠진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AI가 좋다 그래도 물량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50%는 기존의 레거시 드램이거든요. 근데 그쪽이 수요가 줄게 되면 사실은 D램 쪽은 생각보다 타겟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는 인풋 캐파가 들어가도 아웃풋 캐파가 다이 페널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HBM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랜드 쪽인 것 같아요.
네.
랜드 같은 경우는 인풋 캐파가 넣어서 아웃풋 캐파가 HBM 같은 효과가 없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랜드 같은 경우는 중국의 YMTC 양자 메모리가 시장 점유율이 13%가 넘어가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 PC나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뭐 특히 랜드 수요가 줄게 되면 아무래도 랜드 쪽이 좀 타격이 있을 거로 좀 그쵸 좀 그러게 보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기 일본의 키옥시아와 샌디스크 주가가 많이 빠진 게 걔네들이 사실 또 2분기 때 미친 짓이 달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만약에 PC나 스마트폰 수요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지면은 D램보다는 랜드 쪽에 타격 크고 랜드 온리 하고 있는 샌디스크나 키옥시가 좀 더 리스크가 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2분기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워낙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7월 달은 아마 포트폴리오가 이제 하반기 되면 또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노이즈까지 겹치면서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깐부 회담이 예. 있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오늘 그래서 네이버도 시세를 내고 있긴 한데
예.
이 글로벌 AI 동맹이 한국 기술주들한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엄청 크죠. 네, 그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노력이 한 40%, 그다음에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엄청난 투자. 근데 이제 미국은 칩을 설계하는 능력이 있지 제조하는 능력은 없거든요. 또 제조는 뭐 사실 AP 칩 같은 경우는 TSMC가 많이 하지만 아무리 AP 칩이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 HBM이 없이는 제대로 구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이미 반도체에서는 확실한 동맹 체제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대만은 뭐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기술 훔쳤다 기억을 다 못하고 계시겠지만 그때 그런 언급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뭐 대만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가면서
예 비행기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TSMC는 그거를 알고 있어서 지금 미국에다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짓겠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 의도는 미국에다 좀 반도체 공장을 이제 지으란 시도고 거기에는 어쨌든 제가 삼성은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펙스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로 이제 자기 회사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법인체를. 네. 그래서 텍사스와 연결된 삼성전자가 어쨌든 최근에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래도 파운드리 수주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혜는 좀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신 메모리가 네, 상장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예. 미국과 우리나라의 AI 동맹이 예. 중국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중국의 위협이 또 최근에 키미 AI도 그렇고 있었는데.
뭐 위협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이 AI를 누가 주도권 잡느냐고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이 미국 AI 데이터 센터에 창신 메모리 거를 HBM을 쓸 수가 없겠죠. YMTC 거도 쓸 수 없고 랜드 네. 쪽도. 그래서 미국의 어쨌든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슈퍼사이클은 미국의 그 AI 투자 열풍이고 그 AI에 미국이 중국 거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과거 역사를 보면 모든 이 중요한 그 산업의 캐털리스트, 동력을 이끌어가는 거는 그 양 강국이 그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도 철도 갖고 경쟁이 있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시베리아 철도를 러시아가 완공하기 전에 미리 예방전쟁을 영국과 그다음에 일본이 동맹을 맺고 러일전쟁을 했거든요. 그것도 철도인데 지금 딱 120년 지난 거 보면 지금 AI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 센터가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이 데이터 센터가 21세기 철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워렌 버핏이 구글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잘 또 몰라요. 워렌 버핏이 애플 투자했다가 맨 처음에 IBM을 투자했었거든요. 네. IBM 투자 줄이고 애플로 갔다가 애플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역시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그 워렌 버핏이 투자한 걸 보면 저는 AI 투자에 대한 뭐 큰 확신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 길이 어떻게 4차선, 8차선 고속도로 쭉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중간중간 아직까지는 업앤 다운 사이클이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고요. 저는 최근에 이런 조정이 제가 계속 미국 전략인데 미국의 전략이라는 게 미국 정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중간 선거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뉴욕주에서 먼저 데이터 센터 짓는 걸 1년간 최대 유예하겠다.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아 일단 선거 때까지는 이게 이 박스권 흐름일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짓는 거를 지원 쪽으로 지금 삼는 것 같더라고요. 뉴욕 주지사는 민주당 사람이고
네.
펜실베니아라든지 이 동부권에 속칭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투표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가 또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갖고 이제 민주당은 이번에 어쨌든 하원은 확실하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원도 이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걸 약간 정치쟁점화 한다는 느낌? 근데 뭐 그것도 주가의 중요한 요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큰 그림은 그 어쨌든 데이터 센터가 가는 거고 민주당이 또 만약에 선거 이겨도 본인들이 또 바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앞으로 8월, 9월, 10월 3개월은 조금 박스권 흐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산타니엘리 오히려 이제 선거가 끝나고 누가 되든 간에 네. 누가 되든 간에 미국 민주당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AI 경쟁에 대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은 똑같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좀 박스권 국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 선거 이후의 변동성이 좀 완화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레버리지가 예. 우리 시장의 변동성을 준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8월 5일부터인가요? 그 기본 예탁
또 땡겼죠. 7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네. 아마도 오늘도 코스닥이 움직이는 게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아닐까.
맞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네. 저는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금액도 조금 더 올리고 했으면 네.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게 정책을 하다 보면은 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용기는 실수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도 벌써 이게 며칠 땡기니까 어쨌든 코스닥은 이제 조금 뭐 안정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국면인 것 같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정부의 확실한 인식이 생겼으니까 그게 대한 대책이 뭐 조금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사실 저는 변동성이 투자하는 사람한테 가장 힘들 거거든요. 네. 차라리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그냥 우리가 예상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3개월 동안 정치 쟁점화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 또 그 AI 관련된 건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 아니어도 트럼프 행정부를 이제 공격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정치 폴리티컬 리스크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게 좀 우리 장을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 시행은 변동성을 아예 없애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보시면
이제 그래도 될까요? 이제 워낙 사실 서킷 브레이크를 대외 환경에 말짱한 데 난 건 전 처음 보거든요. 우리가 뭐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많이 나고 네. 2020년 팬데믹 이거 볼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네. 뭐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처음 투자하신 분들이 놀라고 이제 저희 같이 오래 본 사람 야 이게 말이 돼? 미국이 지금 말짱한데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밝은 전망 그 안에서의 나오는 숫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리와 따로 노는 디커플링되는 한국 증시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참 고민거리였던 2분기와 3분기의 초입인데요. 자 3분기도 이제 8월이 되면 어느 정도 중반이 이제 가고. 예. 어쨌든 3분기 시작이 우리가 분수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예. 생각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리바운드 하겠지만 리바운드의 폭과 속도가 좀 완만할 것이다. 금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쨌든 인계치에 왔잖아요. 미국의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보면 4.7% 내외에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6월달 그 MOU 휴전했을 때 네. 전에 네. 다들 금리 인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억해보면 딱 휴전하자마자 유가가 90불짜리가 70불 밑에까지 빠지면서
내려왔죠.
6월달 CPI가 MOM으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 0.4를 기록했어요. 딱 또 사그러졌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는 유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사실은 물가를 다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또 잠시 폭격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전쟁을 막 폭격을 계속하면 본인이 정치적인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지금 중국이 또 나섰어요. 이제 왜 중국이 나섰냐면 중국의 원유 수입하는 게 최대가 러시아고 2위가 지금 사우디고 3위가 이라크예요.
네.
근데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드론 공격으로 정유시설 파괴돼가지고 지금 중국의 1, 2, 3위 원유 수입 국가들이 다 지금 계속 지금 안전하게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나서서 중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파키스탄이거든요.
네.
그래서 파키스탄이 지금 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당파적 이익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 왜냐하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렇게까지 해서 얻을 게 뭐가 있는가. 그리고 저는 중장기 장점 좀 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단기는 자기들이 통행세를 거둘지 모르면 장기는 뭐냐면 결국은 새로운 유전을 공급하는 통로, 파이프가 새롭게 될 거예요. 그게 예전에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그 동로마 제공을 막으면서 향신료 길을 비단길이 막혔어요.
네.
그래서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본인들이 이익을 좀 볼 수 있겠죠. 혁명수비대나 이란 지도부가. 저는 롱텀으로는 호르무즈 해역을 막는 것 자체가 이란의 경제적으로 저는 더 안 좋은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데 이분들이 워낙 47년간을 권력을 잡다 보니까 합리적 판단을 좀 못한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할 말 많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약소 국가가 강대국과 싸울 때는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건 중장기 서사죠. 예.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누가 무엇을 얻느냐라고 하면 글로벌 에너지의 밸류체인의 재정립. 그리고 또 다른 루트. 이거는 정말 중장기 시기를 우리가 바라볼 건데 어쨌든 오늘 우리 이장이 뭐 소 박사님 여전히 뭐 3% 예전에도 많이 나오셨지만 되게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벤트들을 조금 집중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워낙 이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니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직도 쌉니까 반도체?
싸죠. PR이 5.5배 미치면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예요. 락바텀 잡는 게 되게 또 지금은 중요한데 그러면 올해 PER이 5배라면은 이거는 심플하거든. 내년 영업이익이 얼마나 줄 거냐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인데 일단 최근에 여러 CEO들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너무 높다. 수요를 죽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약간 사실 그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월스트 케이스로 봤을 때 지금 정도 삼성전자의 뭐 250, 하이닉스의 뭐 200만 원 밑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언제든지 미국발 호재만 날라오면 주가가 세게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5.5배는 약간 락바텀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10배로 볼 수 있겠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7배에서 8배 정도 밴드? 그래도 여기서 업사이드는 있는 거죠. 좋은 호재거리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좀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포트폴리오마다 산 금액이 다 다르니까 사실 이게 개인들이 지키기 어려운 게 보통 빠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잖아요. 근데 지금은 빠질 땐 참고 올라갈 때 각자의 비중에 따라서 조절하는 전략. 요게 조금 더 좀 지혜로운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게 정답인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빠질 때 밀릴 때 사야 되는 그 타이밍 그 꾸준함 이거 참 어려운 국면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보셨으니까 반도체 지금은 밸류에이션상 싸다.
예.
근데 저는 반도체랑 같이 국방 안보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K-방산주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K-방산주는 전망 어떻게 보세요? 포트폴리오 효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군함 쪽에 네. 원래 제가 좀 꽂혀 있어서 원래 태평양 전쟁을 보면 미드웨이를 보면 많은 게 나오는데 일단은 최근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때문에 좀 분위기 안 좋아서 많이 빠졌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되게 어렵다고 봤어요. 나토 동맹 국가인 독일, 노르웨이, 그다음에 캐나다가 한 패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갈 거로 봤는데 중요한 건 잠수함 성능은 우리가 더 탁월합니다. 지금 도산 안청호함을 갖고 캐나다 해군이 타가지고 태평양을 처음으로 횡단을 했어요. 그리고 도산 안청호함은 연료전지가 있기 때문에 디젤함에도 불구하고 수중에 3주 이상을 잠영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디젤은 3일에서 5일 한 번씩 부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이 다 탑재가 가능해요. 그런데다 중요한 건 뭐냐면 독일 잠수함은 어뢰밖에 없는데 우리 도산 안창호함은 SLBM이라고 해서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게임 체인저 가장 중요한 요즘의 전략 무기는 전략 핵 잠수함이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이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몇 년 동안 부상 안 해도 되니까. 아하.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핵추진 잠수함인데 그 다음이 사실은 저는 도산 안창호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을 빼놓고는 그렇다면은 핵을 유지하는 강대국 빼놓고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든 다른 나라들이 잠수함을 발주하면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이지스 구축함이죠. 그래서 그 이지스 구축함은 그 일단 요격 체제가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전쟁을 보면 미드웨이 해전 보면 일본 항공모함에도 박살이 났던 게 그때는 사실은 대공포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88개의 함대공 미사일 바로 비행기나 이런 걸 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뢰도 해가지고 다목적으로 된 방패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까 이지스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을 보니까 21세기 거북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또 이순신의 후예니까
네.
우리가 그 잊고 있었던 우리의 그 우리 해군력이 지금 그 다시 드러나고 있고 사실 영국 해군이 그 옛날에도 넬슨 그 트라팔카 해전했던 그분도 이순신 장군 알 정도고 그냥 일본 해군이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당연히 적기도 했지만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해가지고 그 20세기 엄청난 강한 해군이 됐을 때도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어서 이순신 장군의 추모제를 아마 지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그 기본 베이스가 그 군함 기술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우리나라 조선업에 예전에는 뭐 컨테이너선이나 뭐 LNG 운반선인데 이제는 군함이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고 뭐 최근에 뭐 미국의 지금 미사일 탐지 뭐 그 선도 수주를 받았고 네. 앞으로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지금 가장 노이즈가 없는 게 조선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 워싱턴 DC에 지금 뭐 마스가 사무실도 냈고 우리도 계속 수주를 받고 미국은 계속 하라고 그래서 마치 1년 전에 그 뭐야 HBM을 보는 듯한 노이즈가 그때도 우리가 고고신 갔던 게 반도체가 노이즈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 방산 특히 그 전함 군함 쪽이나 조선 쪽은 노이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되게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1년 전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할 때 HBM을 위시한 된다 그랬을 때 그 누구도 동조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조선 그게 그때랑 비슷한 정황상 느낌이 든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 군함 대비 미국 군함 100척 이상 부족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군함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숫자만 보면 함대 군함 숫자만 보면은 태평양 지역은 미국 중국의 50%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좀 심각한 수준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한국 계속 칭찬하는 거는 한국 군함 능력, 건조 능력만 칭찬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선 군함 얘기하니까 박사님 표정이 엄청 밝아지셨어요.
요즘에 관심 분야니까. 네. 근데 네. 군함에 되게 박학하세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언제 또 군함을?
아니 뭐 제가 원래 전쟁사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 펄하버를 보면 네. 나오고 이제 미드웨이 그 해전을 보면 네. 그게 많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제 미드웨이 해전 보면은 그 당시는 이런 레이더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지만 그 정보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함이 반도체와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가 이지스 구축함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반도체 큰 그림은 저는 여전히 밝다. 근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고. 그 군함은 노이즈가 없으니까 노이즈 네. 없는 게 아무래도 주식은 조금 더 좀 편안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현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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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빈센트 이번 주 네. 반도체 위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주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네. 주도 중요하죠. 여전히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크게 팔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과 목요일 날 매우 중요하고요. 자, 3프로TV에서 주말에 제 컨텐츠 하나 올려줬는데 저는 SK하이닉스를 위시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 상생, 공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좀 더 포인트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월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할 시점이죠. 앞에 보면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네, 하나증권 릴레이 세미나 이번엔 대구로 찾아갑니다. 7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에 하나증권 대구중앙 WM센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문정 PB가 변동성 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라는 아하.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하단 링크에서 바로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